한국교회의 태동, 한국교회의 부흥은 1907년 길선주 장로님 후에는 목사님 되셨지만 이 대각성운동, 이 회개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이 회개운동이 교회가 거룩하다 이 보편적 가치를 자리매김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할 줄 아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이상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타가 이 정말 도덕성이 공인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고 또 이 성령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교회의 도덕의 빛은 더 밝게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학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을 말하면 광신으로 이단으로 치부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책 속에 가두어버리고 또 사문화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거나 성령의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 고루하다고 시대 정신에 떨어진다고 치부해버리고 자신들의 지적 우위를 이용하여서 앞다투어 교회는 이론과 지식을 전달하기에 급급했고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기도를 명상으로 성경의 역사를 대신해서 이 성경 공부와 지식 전달에 열을 올렸고 이 교회 장로님들은 지식을 겸비한 화려한 스펙을 가진 이 목사들을 찾기에 급급했고 교회와 목회자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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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위 취득하는 데 완전히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지식으로 그렇게 지탱해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속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능력은커녕 이 모이는 기능마저도 잃어버린 채 그저 명줄만 남아서 숨만 헐떡이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마다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의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상태는 정말 묘연하고 현상 유지하기도 어렵게 되어버린 그런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 성령이 떠난 교회는 분쟁의 상흔과 상처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이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교회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이 선비 정신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론에서 실제로 성령을 아는 데서 성령을 체험하는 자리로 성령을 조종하는 자리에서 성령님께 조종당하는 자리로 성령님의 역사에 이끌려서 성령님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 앞에 우리 삶의 자리를 우리 삶 자체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결코 성도와 교회는 거룩한 상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모든 기능은 마비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선을 택해야 하는 능력, 하나님 면전에 있는 이 신존의식,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매이는 영적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성도가 추구해야 할 목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죄 아래 있는 상태, 이 죄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이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사조가 오늘 우리 현실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교회를 성령님을 근심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목구멍은 열려서 무덤과 같이 되어져서 이 죄에 목말라 하는 상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세상, 이 비참함을 이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 끝절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분명히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시대 정신을 뒤로하고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도덕적인 완성, 거룩의 이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도덕을 완성하지 못하고 거룩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교회는 성도는 이 성화의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실현되는 개개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배경은 정말 한편의 성경 말씀을 쓰신 것 같은 손양훈 목사님의 일대기, 이 실천적 능력이 한국교회 성장의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그분의 이야기가 전설로, 풍문으로, 이론으로 치부돼야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매일매일 이 사랑의 원자탄이 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원수가 완전히 무장해임하고 무방비된 상태, 그의 죽음을 지도세도 모르게 취할 수 있는 정말 호기가 온 것입니다. 이때 한 믿음의 영성가는 자신이 그 상대를 해야 할 의사가 없음을 알기 위해서 겉옷을 베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겉옷 옷자락 벤 것만으로 그는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입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영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원수이지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연히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자였기 때문에 이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 위대한 영성가는 이 원수 앞에 예의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왕 사이에 의로운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 투철한 신존 의식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이 사울의 마음이 녹아져서 다윗에게 사과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양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 도다. 앞으로 너는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너의 손에서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결국 다윗의 수준 높은 이 영적 행동 앞에서 상대는 변화되어지고 다윗이 원하는 것을 이 상대가 모든 것을 주게 되어지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교회와 성도는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어쩌면 교회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교회는 목회자를 섬기는 방법과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는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한 믿음의 사람이 사랑의 지평을 넓힘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능력을 키워가는 이 모습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교회가 성도가 실천할 수 있는 근거,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거룩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면 역사성, 도덕성, 내세성 아니겠습니까? 이 도덕이 무너져버리면 종교가 아니라 무속 종교로, 이 샤머니즘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등 종교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교회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 시대의 도덕적 시금 속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수놓아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